이 전도서 7장에서는 좀 헛되고 헛된 이 해 아래 세상에서 무엇이 더 지혜로운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기름지고 살찐 삶보다 죽어서 이름을 잘 남기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이후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느냐, 내 이름이 어떻게 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평가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37, 8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그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죠. 주 안에서 수고한 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주님을 사랑한 하고 수식어들이 그 이름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과연 나는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아니,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의 이름 앞에 과연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가족들은,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어떻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보다 그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기름지게 사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누구에게나 평가를 받을 때, 아,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썼고, 또 4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혼인집, 잔치집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하는, 쾌락을 좋아하고 거기서 그냥 거기 즐겁게 파티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거든요. 아,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하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적어도 생각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생보다 죽음을,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웃음보다 또 울음을 더 선호한 듯 보이는 이 말씀들이 결국은 이 고난 속에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고 초상집에서 자기 인생의 한계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잔치집에 가봐야 먹고 마시고 거기서 조금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부러워하거나, 뭐 누구 혼인집 가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무슨 잔치집 가서 부러워하거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어떤 초상집을 가든지 그 초상집에는 울음이 있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삶의 한계를 느끼고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90편 12절에 유일하게 시편에서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1세대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죽어 쓰러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런 선포를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 것인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앞에 10절 말씀 뭐예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 기간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개수함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도 수많은 죽음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는 자기 인생의 끝도 이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례식을 여기 와서 많이 치르는데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도 느끼는 게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에 있겠구나, 여기에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야, 욕심내고 막 그렇게 야옹다옹 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을 날을 생각하면 우리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면 살겠습니까? 사람이 70이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그랬잖아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7, 80 아니면 요즘은 뭐 100세라고 그랬으니까 100세를 산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과연 이제 몇십 년을 살까요? 그런데 그 몇십 년 아니요 10년, 20년 아니요 혹은 몇 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길게 살면 20, 30년을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20,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그 죽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웅다웅 사는 삶, 이것이 과연 내게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다 이와같이 갈 것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이렇게 아무리 땅을 많이 따먹었어도 해지면 발로 다 비비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이 해가 지면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거 땅 따먹겠던 거 다 놔두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따먹어서 앙달이었는지, 그렇게 아우성 쳤는지 되돌아보면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그 지혜,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책망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6절에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타타타타타 하는 그 가시나무 타는 소리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다 소 밑에 불 뗄 때 타타타 가시나무 타는 소리, 대나무 타는 소리 뻥뻥 터지면서 그 소리처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그와 같이 헛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이다 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해서 거기에 책망이 들었어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 않냐면 우리는 사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그냥 유기해버리는, 모른 채 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책망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으면 이것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 말씀이네 이렇게 이제 받으면 절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 마음밭을 갈지 못하죠.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하고 나를 때리고 있네 이렇게 느껴진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책망 온다, 어떤 찔림이 온다 그랬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이 통렬한 아픔, 자극이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잘 안 들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의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 고난의 때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잘못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41장에 그 이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인 줄 알고 스파이로 몰아가잖아요. 또 44장에서는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은잔 시험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형들이 아 우리가 그때 내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을 애걸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더니 이 죄가 우리에게 돌아왔거나 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고난이 없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에 건강하다면 하나님을 굳이 찾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고 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주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시편 107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이 오히려 더 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빠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 우리는 더욱 주님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7절에서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어떤 의미에서요, 거대한 불이 구조적인 악에 대항하여 한치의 물러선도 없이 지혜롭게 행하던 그 의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작은 탐욕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고 작은 뇌물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어떤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믿음으로 대항했던 그 사람이 이 작은 것 때문에, 작은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또 뇌물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7절의 말씀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 사람의 마음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고목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슨 바람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 밑에서 갉아먹는 작은 불개미들, 요것이요, 고목을 그 뿌리를 썩게 만들고 고목을 부르게 넘어지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큰 죄악이 아닙니다. 작은 내 삶의 작은 죄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뇌물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대표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아니 잠언 몇 장이요? 1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사야 5장 23절 시작. 그들은 내 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 이 5장은요,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 상품 포도나무로 여기고 그렇게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실망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을 쭉 나열하는 게 이사야 5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뇌물로 인하여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 의를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게 이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 뇌물 때문에 무너지고 탐욕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물은 무슨 몇천, 몇천만 원, 몇억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 작은 선물도요, 뇌물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약 그런다면 그것도 뇌물이죠. 그냥 주는 선물 말고요, 그냥 사랑으로 주는 선물 말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주는 선물 말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작게나마 주는 그것은 다 이와 같이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도 하고, 또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찾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노를 바라지 말라. 사실은 이 급한 성질에 화를 내지 말라. 인내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게 차분하게 보여도요, 굉장히 성질이 굉장히 저도 급합니다. 막 어떤 때는 팍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성질이 팍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다 어떤 경우에는 팍 올라오죠. 그런데 그걸 참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말씀. 자,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딘 자가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만큼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를 성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자,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내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집니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성품이고 또 믿음이고 그래서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 이게 그래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따르려면 노가 나오지 않아야 돼. 화가 나오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 화평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간적인 그 화, 참지 못하는 그 화,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랬어요. 이 두 가지요, 형통함과 공고함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병행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형통한 즐거움도 주시고 때로는 정말 억울함도 주시고 또 이 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주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누가 반듯하게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반듯하게 한 것을 누가 굳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굳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형통한 날과 이 곤고한 날 모두를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수요일 날 창세기 41장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애굽에 7년 풍년 끝나고 7년 흉년이 오지 않았다면, 만약 8년째 이 흉년이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거짓말쟁이 되어서 사형에 처했을 것이고 애굽 왕조는 쫄딱 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 동안 애굽의 모든 국고를 다 팔아서 곡식을 다 사놔서 창고에 넣어놨는데 만약 8년째도 풍년이다 그러면 애굽은 망합니다. 요셉도 죽습니다. 그런데 8년째 그 하나님의 꿈 해석대로 8년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인정을 받았고 이제 애굽 왕조는 엄청난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요일 날 그 이야기했죠. 풍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흉년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매년 풍년을 원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곤고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건강 주심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연약함 주심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전체 계획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 뿐이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전혀 답답할 일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 주십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4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왜 악인을 주십니까? 왜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도 적당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적당하게 쓰는 것이 용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리는 저 악인을 왜 가만두십니까? 그냥 벼락을 쳐서 이거 어떻게 하시지? 그런데 그 악인의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 이 가라지 어떻게 뽑아버리시죠? 라고 하는데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내버려 둬라. 이 가라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한 날에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경영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도 형통한 날도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온갖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온갖 것을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하게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 신뢰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